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뒷바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빌다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논쟁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답게 논쟁을 어쩌면 즐겨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참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장 그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잘 이해한다고 하는 오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은 사람이 말이 많은 법이 또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말하기를 조심하겠지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쉴 새 없이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의 어리석음이나 그의 오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다스는 오늘 뭐 굉장히 격한 의조로 다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빌닷은 어쩌면 참다가 정말 이렇게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순간 그의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이에요.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지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제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이 자꾸 겉돌기 시작하는 까닭은 어떤 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욥의 오해, 내지는 친구들의 오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오해는 한꺼풀 뒤로 젖혀놓고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내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알고 얘기를 할까요? 이 빌다스 얘기를 쭉 따라가 보면은 굉장히 옳은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옳은 말이라는 것이 욥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 옳은 말인데 더 깊은 상처를 줄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절 4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잠시 친구들에게 서두를 연 뒤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너 어찌해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왜 울분을 퍼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뭐 그렇게 욥이 심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너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니? 그리고 우리가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로 보는 것이냐? 적어도 우리를 네가 존중하고 사람 대접한다면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 왜 울분을 터뜨리는 거니? 사실 뭐 욥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울분을 터뜨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격한 감정을 쏟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뭐 지금 이 사정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 뭡니까? 이건 뭐 자해하는, 옛날에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잖아요. 자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해를 하는 것이죠. 뭐 그 옛날에 이렇게 좀 보면 그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 보면 뭐 담뱃불로 자기 몸을 지지기도 하고 무슨 깨진 그릇이나 컵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긁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학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유독 자기를 자학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란 말이죠. 뭐 저는 문신도 거기에 막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문신합니까 자꾸? 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몸에다가 어떤 상처를 내는 거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아닐까요? 그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빌다시 욥을 볼 때 지금 너 뭐 자해 공갈하는 거니 뭐 이런 투예요. 네가 그런다고 땅이 버림을 받냐? 바위가 옮겨지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하나라도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욥이 네가 그렇게 뭐 발광을 하고 뭐 하나님께 대들고 뭐 벨소리를 다 하고 한다고 해서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뭐가 달라질 건데? 그러니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니? 네 죄를 받아들이고 네가 회개하고 이게 온당한 태도지. 그게 저항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남의 불행을 보고 뭐 이왕 일어난 일인데 그걸 그냥 수용하지 그래. 아니 그럼 뭐 폭력배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사람한테 그냥 이제 맞았는데 끝났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걸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울분을 터뜨리니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옳은 말이 되냐는 것이죠.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뭐 한참 술을 먹고 다닐 때는 새벽 1시에도 들어오고 새벽 2시에도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보통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걱정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토행금지도 있고 이런 시절인데. 그렇게 오면은 이제 어디 갔다 왔냐, 왜 늦었냐 이런 걸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나니까 왜 전화 한 통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에 이제 들어왔지 않냐, 끝났지 않냐. 아니 들어왔으면 지금 들어온 이후에 얘기를 해야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 제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 1시건 2시건 들어왔으면 됐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추스러집니까? 그게 그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다독이는 말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이 애정의 표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닙니까? 그 이게 지금 뭐 그런 비유가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말이야, 지금 애는 다 죽고 말이야, 지금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불타버리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너 그러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지금 그 지나간 걸 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얘기하면 그게 달라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심정을 욥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만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 불행처럼 여겨주고, 그게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된 논리적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고 해서는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 세상이 굴러가는 것도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더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감은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감한 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분노를 더 폭발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횡행해요. 이게 뭐 마케팅 같은 데서도 뭐 얼마나 쓰는 일인지 모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한반도 지도가 떠올라요. 왜 한반도 지도를 위성에서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깜깜할 때 찍어놓으면 남반부는, 남한 쪽은 그냥 한국 쪽은 훤하고 북한 쪽은 보면은 깜깜해요. 악인의 빛이 꺼졌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은 말이죠, 피할 수 없는 악의 길이에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이런 길을 가게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정론적 질문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그러나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창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빛을 창조했을 뿐이지 어둠이 있으라고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요, 선의 부재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둠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왜 선언하겠어요? 그분 왜 빛이라고 선언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근원,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근원을 떠나버리면은 생명의 근원을 떠난 자는 죽음으로 갈 것이고, 빛이라는 근원을 벗어나면은 어둠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점점 어둠으로 가면은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지죠. 어둠은 더욱더 짙은 어둠을 불러올 뿐이요, 죽음은 끊임없이 죽음을 낳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죽음은 죽음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점점 어두운 길로 가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 이 낳는 피할 수 없는 결과, 피할 수 없는 길이 이렇게 어둠과 죽음이라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건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선 것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나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어둠으로 끝없이 가고 있는 존재를 빛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날마다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그의 삶은 점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혜로우려고 애쓸 거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는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책 많이 읽으면 읽어보십시오. 뭐 유발 하라리 뭐 책을 갖다 700페이지 800페이지 책 제가 서너 권 제목이라도 보니까 머리만 복잡해요. 너무 많이 알아. 당대 석학처럼 보여요. 고작 하는 게 동성애더만. 아유 참.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동성애자들 들고 일어날지 모르죠. 왜 순리대로 쓰는 걸 역리로 쓰나 말이죠. 그게 참 뭐 참 이 시대가 그래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는 거구나 아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 여러분 천 페이지가 되건 뭐 만 페이지가 되건 키워드 하나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한 센텐스가 전부예요. 그거 알면 다 그렇게 읽으려고 뭐 며칠씩 고 머리 싸맬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핵심 정리, 요점 정리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그런 소리들을 잔뜩 채워봐야 이 짧은 생애를 가지고 그건 뭐 하는 그걸 행동이냐는 거죠. 그 읽어야 될 책 가려서 읽고, 봐야 될 것 가려서 보고, 들어야 할 말 가려서 듣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 알기는 뭐 요새 뭐 이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핸드폰 두고 있는데 뭐 모를 게 뭐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뭐 잡합다식 해봐야 예? 진작 인생의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어리석은 결정을 그렇게 반망듯 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요새 주식표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식표 들여다보는 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분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딴 일에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뭐 가정주부가 그거 이제 뭐 좀 해보겠다고 그거 들여다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보면 빛이 임할 것이요. 주식 표만 들여다보면 어둠이 임할 것을 저는 불을 보듯 보네요. 언제 어둠이 오느냐만 남은 거지.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져. 집안도 어두워져요. 주가가 떨어지면.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주식시장 폭락하면 그냥 그 집에 등불도 꺼질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뒷바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걸릴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이게 지금 악인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게 있다. 맞죠. 보니까 뭐 스스로 마련한 꾀에 제 꾀에 빠진다. 또 맞는 말이고 발에는 그물이 있고 올가미 있고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이 가는 길, 악이 선택하는 길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욥이 이런 데 빠진 것이냐 너 거기 빠졌구나라고 단정하는 것은 빌닷의 오해란 말이에요. 빌닷은 악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악이 가는 길을 욥에게 적용할 때는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이제 조심하는 거죠.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말을 들어도 그것도 자기 주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말을 듣고 또 뭐 위로한답시고 또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실 반응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말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얘기해봐야 자기 주장이 태반이에요. 자기 자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약속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얘기하면은 결국 저 얘기는 뭔 얘기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하는 게 그 말하는 목적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교묘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가만 들어보면 부탁하는 말이에요. 야 요즘 이렇게 내가 형편이 어렵다 뭐 애가 안 되네 뭐 기도 부탁한다 기도 부탁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부탁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 또 어떤 말은 또 이제 또 약속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뭐 이런 걸 갖다 내한테 해줄 수 있다 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면 큰 보상을 내가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이제 헛된 약속들을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장도 아니요.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에게 엉뚱한 무슨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요. 약속하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부탁하는 말도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혼자서 이거 읽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지혜로운 길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길,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땅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땅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에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욕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기력은 다 빠졌지 않냐? 또 재앙이 있을 뿐이지. 피부, 온 피부는 지금 그 모양이니 죽음이 곧 너를 통째로 삼키고 말걸? 자, 14절 15절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오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무슨 뭐 소돔과 고모라합니까? 유황 비가 온다는 뜻이, 이런 소리가 할 거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표현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뭐 장막에서 곧 뽑힌다. 죽을 거란 말이야. 곧 죽겠구만 너. 곧 죽을 텐데. 예. 그리고 내가 있던 데서는 다 남들이 그 처소에 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내린다. 이 심판이 임한다. 종국적 재앙을 뜻한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황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마지막 최악의 심판이 임하고 말걸?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지금 빌닷은 고약한 이 버릇이 뭐냐니까 일반화시켜서 상대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이런 길이 필연적으로 닥치는 길이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구만. 이런 얘기라고,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그건 뭐 죽는 거죠. 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너 옛날에는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아줬지만 이제는 뭐 알아지는 이름도 이제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이런 길을, 코스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야, 악인들이 살던 데 가보니까 이제 흔적도 없네. 그 자녀들도 후손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독립운동하고 정말 어렵게 살던 의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흔적도 지금 제대로 찾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후손이 잘 삽니까? 이 땅은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겪게 하고 있는 빌닷이 지금 이런 보편적인 인과론, 행위 화복론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실제 생활을 갖다 대면 그게 안 들어맞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눈이 붙도록 잘 먹고 잘 살고 자고 나면 재산이 불어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모든 게 정리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뭐 부모 대대로 음덕을 쌓은 모양입니다. 그런 소리 할 것도 없고,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았군요 라고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지지리도 못나게 살고 고난을 겪고 정말 뭐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야 너는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실로 분별하는 눈을 가질 때란 말이죠. 자, 오늘 빛 가운데로 간다 하는 이걸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정리를 합시다. 우리에게는 이성의 빛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분별할 때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또 양심과 도덕의 빛이 있어요. 일반적인 양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죄를 물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양심의 빛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빛이 어두워지고 주위의 빛이 어두워지고 그 집안의 빛이 어두워지고 결국 그 땅 전체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빛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그런 양심의 빛이 어두워졌을지라도 거듭난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빛이 회복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을 주시고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있는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빛의 회복, 진정한 어둠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록 이성이 무디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조금 병들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은 온 세상을 바뀌는 환한 빛이 될 것이고 온 땅에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지금 그 아주 중대한 기로에 이 땅, 이 나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 빛이 이 땅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나라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탐욕이 주는 어둠, 남모르는 죄책감이 주는 어둠, 그런 어둠으로부터 주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양심이 그야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로 짙은 어둠 가운데 빠져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땅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기로 다시 결정하셨습니다. 애속을 골짜기에 죽음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아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어둠의 군대, 어둠의 뼈가 성령의 군대가 되었듯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환한 빛 가운데로 일어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어가는 양심,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빛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짙은 어둠 속에 쌓여있지만 여전히 빛의 소망,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